자, 오늘 사도행전 여섯 번째입니다. 흩어짐을 위한 박해,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와 상관이 없는 주제처럼 바깥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아,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강의 듣듯이 들으면 여러분 낙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말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 안에 나의 삶의 시작과 나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함께 그려져야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나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동하는 교회, 즉 행동하는 나,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나,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삶 속에서 평생 걷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참 뼈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지 마. 이 일은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고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3천, 5천으로 늘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고 천대받던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즉 박해,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부흥과 핍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 김 목사님은 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익숙한 곳이나 잘 되는 곳에 머물고 싶어하고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흩어짐을 준비하는 무엇인가의 변화의 조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지진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박해라 불리우는 강력한 지각 변동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 땅끝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흩어짐의 일도 땅끝까지 가는 일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의 일을 당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 흩어짐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위협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라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계 지도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체포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유대계 지도자들이 조직적인 반발과 노골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핍박 이야기이며 교회의 핍박은 이때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러 온 사람들은 여기 말한 거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예배와 제물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레위 사람 200명으로 구성된 성전 경비원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차지하며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각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독은 아론의 맏아들 후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장 정통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귀족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대제사장은 항상 이 그룹에서 선출되었고 매우 물질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부유한 계급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 로마 정권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누리는 특권과 부유함을 보존하는 일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계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싫어한 이유는 첫째, 사도들이 성전 관리자의 허락 없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둘째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감히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로 몰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자 교회의 고속 성장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번 여러분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어부들하고 지금 대항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직책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임은 예루살렘 공회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모임으로 유대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이렇게 그때 71명이 이루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판결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장소에 가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던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도대체 니네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느냐? 즉 산헤드린이 사도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 권세를 허락하지 않,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고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떠한 신앙단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떤 신앙적인 지위가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지위와 권세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사도들은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신들도 또한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들은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참 겁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런 생명을 걸고 나오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뭐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의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죽을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에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를 죽인 이스라엘은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린 돌이지만 버려진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역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통해 신에게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계 지도자들은 어떠한 심정일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과는 전혀 달라서 인정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고작 갈릴리 출신 어부, 더욱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우리가 그냥 그림만 봐갖고 상상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얼마나 모자 쓰고 얼마나 그 의상만 봐도 얼마나 고귀하고 높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갈릴리 어부 저런 사람이 지금 자기들의 의견을 부정하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런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공회 유대계 지도자들이 도대체 정규 교육을 받았나? 그런 적도 없고 랍비 교육을 받았나?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이런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잘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를 펼치고 입증하는 것에 보고 이 사람들이 참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걷게 되는 고침을 받은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놓아줄 수도 없고 마냥 잡아둘 명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저렇게 볼품없는 어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과 이권이 이 사도들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자신들의 위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생 쌓은 것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뻔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참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권이나 이권에 집착하면 이 자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도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쩌면 상식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를 넘어서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어떨 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어떠한 이권과 특권이 인벌브가 되면 자식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도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고 기적 일을 행하는 일을 막을 만한 어떤 묘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사도들을 불러 위협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을 죄가 있다고 기소하지도 못하고 무죄라고 풀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한다는 뜻은 너 위반하면 다시 잡혀올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라는 엄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 사도들은 그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슈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들이 아니었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특권과 이익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사람들까지 벌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자 산헤드린은 정말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일어난 일을 보고선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사도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한번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세운 기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결정을 내리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단과 노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나 이런 목사들이 모여서 교단과 이런 노회가 있지만은 이 교단과 노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기관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시거나 고난을 피할 길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실 것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임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제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없애주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은 내가 밟고 이겨낼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면 그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넉넉히 이기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면 우리는 하나님 없애주세요. 정말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된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감당하는 방법 중에서 없애주시기도 하고 내가 딛고 일어날 수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펼쳐나가신가를 보면서 곧 나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를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를 병행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흩어짐을 위한 핍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지각변동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핍박이 아니라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교회에서도 이러한 지각변동이 있고 흩어짐을 위한 어떠한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흩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짐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픽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곧 장막을 널리 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되는 것은 민주가 윔블던에 이사 갔을 때 제가 민주에게 준 민주하고 태욱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그 이유는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여러분 삶에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신앙도 넓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도 넓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넓히면서 휘장을 널리 치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널리 피래. 그것이 뭐냐?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며 또한 황폐한 성읍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막터, 유대인의 장막터, 우리들의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필요한데 많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실컷 뛰어놀면서 배워야 하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넓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동산으로 넓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넓은 장소가 넓어지고 넓어져서 전 세계를 신앙의 장막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흩어짐을 위한 핍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한 장막터를 널리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황폐된 그 땅에서 돌아올 백성들을 맞이하며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